여러분 혹시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장에 증인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증인이 되어봤던 적,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증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증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적인 상황에 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무게감이 있고, 또 증인이 된다는 건 왠지 큰 부담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증인이란 단어가 무척 우리와는 법적인 부분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증인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들이 꽤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증인이 꼭 필요한 상황 중에 하나는 혼인신고할 때. 민법 제812조 1항에 의하면 정확하게 찾아본 겁니다. 가정과 관련된 법률에 혼인신고는 성년 2인의 서명으로 증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할 때 보면 증인이 꼭 두 명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결혼이 사실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혼인신고서에 친필로 사인을 해줘야 정당한 접수가 되고 절차가 진행되고요. 만약 그 증인 두 명이 없으면 혼인신고 접수 절차 자체가,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아마 누가 내 혼인신고 때 증인을 써줬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증인이 있었기에 법적인 행정적인 혼인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일상에 크게 인식하지 못한 채 중요한 증인들 늘 달고 살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차에 블랙박스 다 달려 있으시죠? 예, 증인은 정확하게 이게 기계니까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차량에 달려 있는 블랙박스가 주차장에 주차해 놓았던 차가 밤새 어떤 일을 겪는지, 그리고 운행 중에 혹시라도 모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분쟁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일상의 가장 든든한 증인, 증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일상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증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증인이 될 수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죠. 증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도 너무 많고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건 공식적인 사실 확인 또는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가 이걸 찾으면서 재미있게 발견한 건 뭐냐면 증인이 법률적인 용어로 다가오는 줄만 알았는데 여러 글 중에 이런 글이 나와요. 종교적, 윤리적 맥락에서 증인은 자신의 신념이나 경험을 타인에게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밑에 예로 기독교 부활의 증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일상에서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다가오는 증인의 무게감이나 접근은 불편하거나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는 알든 알지 못하든 이미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한 증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또 마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 8절에 보면 일곱 귀신 들려 있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입었던 여인으로 성경에 등장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여러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와 함께 따르며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를 돌보고 섬겼던 사람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끝까지 남아 이를 지켜보며 헌신했던 여인이기도 하죠. 성경을 읽다 보면 마리아가 여럿 등장하기 때문에 가끔 헷갈릴 때가 있으셔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 마리아.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마리아 하면 또 생각나는 건 마르다의 동생이자 나사로의 누이인 또 마리아. 이 마리아는 베다인의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랑 이 나사로의 누이인 베다니의 마리아를 많이 혼동해 하시고 또 어떤 소설이나 문학 작품에서는 혼용해서 새로운 막달라 마리아를 창조해 내기도 하는데 대부분 성경과는 상관없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에서 이 막달라라는 건 그의 고향입니다. 지명. 그러니까 막달라의 마리아.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 되게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거든요. 마리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 그래서 고향에 붙여서 이름을 따르는. 우리는 지구촌의 홍수민 이런 것처럼. 이렇게 붙여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보는 요한복음 20장 첫 시작인 1절에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장사 지내신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의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와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쫓아가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돌무덤이 열린 채 돌무덤이 옮겨진 걸 보고 달려온 두 제자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에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던 돌문이 열린 채 있는 무덤 앞에 있던 마리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 있는 증인이자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처음으로 만난 첫 증인입니다. 그리고 첫 증인에게 부여되어진 예수님의 사명을 증거한 자로 오늘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첫 증인된 막달라 마리아, 그녀의 증인된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은혜의 부르심으로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부르심으로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일행이 무덤을 방문한 것은요,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따랐던 풍습입니다. 그때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장사 지내고 무덤에 안치된 시신을 사흘 동안 방문해서 향유로 계속 닦아주는 게 풍습이었대요. 왜냐하면 향유를 바르는 게 시신을 돌보는 것과 같은 의미로 시신이 썩기 전까지 고인의 혼이 그곳에 잘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고 섬기는 풍습이 그때 당시 있었고요. 마리아도 자신의 스승이자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챙기고 섬기기 위해 무덤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닫혀 있어야 할 예수님의 무덤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와서 확인해 보니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그 가르침을 들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까지 쫓아갔던 마리아가 빈무덤을 보았을 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건 아니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몰아갔던 애들이 뭔가 또 다른 일을 벌인 게 아니야? 오만 생각에 충격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마리아 뒤에 서 있던 예수님도 못 알아봤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동산지기로 알한 거예요. 마리아가요, 빈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지만, 그리고 마리아도 그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저쪽에 서 있는 건 분명히 알았어요. 보았어요. 근데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가장 힘든 시기, 일곱 귀신에 들렸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주셨던 예수님을, 자기 것을 들여 모든 모임과 움직이시는 예수님과 제자무리와 함께 동행하며 섬겼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은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함께했던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다양한데요. 이런 다양함들을 다 모아서 이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이랬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무척 충격받고 슬픈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각은 아직 아침 해가 밝아지기 전에 어두운 상황이고요. 아마 마리아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깊은 혼동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졌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리아는요,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 꿈도 꾸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과 가르쳐 주셨던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떠올리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현상에만 집중되어져 슬퍼 울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이 다시 자기 앞에 나타나서 대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을 그런 당황스럽고 힘들고 아픔의 상황에 있었던 거죠. 아마도 마리아가 찾았던 건 예수님의 시신이었지 부활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이미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전파해 주셨는데 당시 예수님 옆에 있던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과 부활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아, 그냥 시신이 사라졌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의 시신을 어떻게 하지? 에만 머물러 있었지.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현장의 그곳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자기 뒤에 서 있는 어떤 남자의 실루엣이 동상지기인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울면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당신이 옮겨끄는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님이 여자여 왜 울어?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시신 당신이 옮긴 거면 알려만 줘요. 내가 가지러 갈게요. 라고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10장 4절에 등장하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구절이에요. 마리아라,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마리아의 슬픔과 비극적 상황은 승리와 감사의 자리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첫 증인됨을 확인시켜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마리아를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수민아,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혀 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의 뒤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신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증인 막달라 마리아, 그녀의 증인된 삶을 통해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요,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임을 깨닫게 하신 예수님께서 첫 증인된 마리아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요.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상황을 한번 떠올려보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다가 시신이 없어서 절망했던 마리아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자마자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안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발이라도 잡았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이 만나 손이라도 붙잡아 봤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랬기에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붙들지 말라 하신 건 아마도 마리아의 그 반응과 자세는 예수님을 다시는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붙들리는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이었을 텐데, 오히려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은 첫 부활의 증인된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첫 부활의 증인된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가라. 그리고 이르되. 가라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첫 증인에게 주신 사명은 너는 가서 너는 전하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증인에게 부탁하신, 아니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명에 순종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았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말을 이르렀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올라가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나중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아마도 메시아에게 쭉 주어졌던 예언의 성취와 이루심을 말씀해 주기 원했던 것이고 전하기 위했던 건데요.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사명에 어떻게 임했는지는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 발견했고 예수님의 사명을 들은 마리아가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졌다. 무서움은 아마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나 그 무서움은 바로 큰 기쁨으로 상쇄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은 빨리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빨리 다름질하려고, 알리려고 나아갔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으로 만난 무서움이 있으나 예수님의 사명에 순종하여 그 기쁨으로 빨리 알리려고 달려가는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마리아의 이때 나이가 언제 얼마나 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리아가 살아왔던 삶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서를 볼 때 막달라 마리아가 늘 맨 먼저 나옵니다. 당시 기록에는 나이 많은 순으로 기록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시니어 언저리쯤 될 것 같아요. 60대 초반, 중반, 50대 후반.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노인 연령에 해당하는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떠나서 달려갔대요. 빨리 떠나서 달려갔대요. 첫 부활에 증인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렇게 따르고 섬겼던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한 이 감격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슬퍼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가 들고 쫓아갔던 이 말씀을 처음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유대 문화 자체가 남성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한 늙은 여인의 이 증언이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헷갈린 건 아니니 이런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두 제자가 길을 가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직접 확인시켜 주셔서 그제서야 아 하고 깨닫게 되는 일이 마태복음에는 등장합니다. 어쨌든 부활하사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 부활의 증인들은 누구나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함께 만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음에 눈물을 흘리고 그 주님이 살아나사 다시 사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주의 만찬 진행할 때, 새벽 예배하고 주의 만찬 진행할 때도 많은 분들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그 부활의 증인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사명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르겠다고, 나이 들어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드려지겠다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사명에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빨리 달려가서 알리고 싶어서 사람을 찾고 나누는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시냐고요. 첫 부활의 증인 되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사명은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향한 사명입니다. 나의 나이듦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사명에 기쁨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신약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증인 막달라 마리아, 그녀의 증인된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용어가 주로 쓰이는 법적인 증인은요, 법정 안에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늘 선서하잖아요. 과감 없이 솔직히 있는 대로 말을 하겠고 위증할 경우 처벌을 받겠다. 그게 증인의 의무거든요. 마찬가지로 부활의 증인들은 일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세상에서는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일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입으로만 외치고 부르짖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 증거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 증인에 대한 여러 글들을 찾아봤습니다. 여러 정의가 있고 또 여러 해설이 있고 여러 설명이 있는데 LH라는 분이 여러 글들을 쭉 정리하는 걸 보면서 제 나름의 글들을 좀 정리를 다시 해봤어요. 그 글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성경적인 증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단순히 말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과 삶 전체로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단순히 말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과 삶 전체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등불 같은 존재임을 따르고 보여주며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증명은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어요. 동네에 오가면서 만나는 이웃들이, 함께하는 친구들이, 너는 어찌 보면 이렇게 맨날 행복하니? 넌 보면 뭐가 그렇게 좋으니 맨날? 예수님 때문에. 넌 나보다 돈도 없는 것 같고 자식도 속썩이는 것 같은데 맨날 감사하다고만 하는데 뭐가 감사한데?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내비치는 것. 그러려면 신앙의 일관성을 늘 보여주셔야 돼요. 일이 일비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어떤 환경이 막히고 답답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모습.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드러내는 순교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부활의 증인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증인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목장입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사명과 가르침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의 언어도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 일상의 태도도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일상의 어떤 선택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며 선택하는 모습이 있는 삶이 바로 부활에 증인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런 삶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실 거고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 나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발견하는 또 다른 증인들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부활의 첫 증인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셨던 주님의 명령은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분이심을, 말씀을 성취하며 구원을 이룬 분이심을, 지금도 역사하며 소망되시는 부르심을 전하고 나누어라. 사랑하는 신녀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이 믿음의 사명이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만난 부활의 증거된 자들이심을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새벽 무덤에서 눈물로 시작했지만 그날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기쁨의 날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물의 자리가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변화되어지셔서 부활의 증인답게 하나님 증거하고 나누며 드려지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마리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활의 소망 품고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의 모든 것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누는 증인된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증인된 삶 기억하며 찬송가 505장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자 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하고 기도하며 매일 증인되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역사, 주님의 은혜를 증가하며 나누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신여 가족들의 모든 섬김과 일상의 드려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